오늘은 소요리 문답 17문이죠. 그 타락이 지난주에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답이 그 타락은 인류를 두 가지죠. 재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7문에서 이 타락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하고 이제 18문 오늘 보는 내용이죠. 18문이 뭐예요? 그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그다음에 19문이 이제 그 비참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 그리고 이제 먼저 그러면 오늘은 그 죄의 상태 18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번역이 조금 저한테는 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한데 그 타락한 상태의 sinfulness가 무엇이냐? 그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 타락한 상태의 그 사악됨, 그 sinfulness가 어떠하냐? 이것을 여기서 네 가지로 얘기하죠. 뭐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그 타락한 상태의 그 사악됨은 첫 번째,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두 번째,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과 세 번째,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아울러 네 번째,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그 sinfulness를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네 가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소요리 문답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요리 문답이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과 근본적인 의가 없는 것, 두 번째 그걸 좀 나중에 보고 세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온 품성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칭하며. 그러면 이제 이 타락한 상태의 그 sinfulness가 먼저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오늘 그 질문에 나오는 단어를 쓰면은 우리가 그 부패함,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부패함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원죄라고 할때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The original sin. 하고 그냥 오리지널 sin. 그렇죠? The original sin은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패가 돼서 부패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 오리지널 sin을 보니까 한국 분들이 이거는 근본죄라 이렇게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근본죄. 그리고 그냥 오리지널 씬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말은 지금 이 근본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원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죄는 즉,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는 여러분과 제가 직접 짓지 않았죠. 그러나 그 죄에 유죄한 것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정가라는 그 개념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정가. 그리고 대표. 우리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근본죄는 직접 우리가 짓진 않았지만 그 죄에 유죄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오리지널 sin, 즉 원죄는 그러면 뭐냐? 그 근본죄로 아담이 죄에 빠져서 온 성품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원죄, 즉 그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강령의 첫 번째 교리가 뭐예요? 완전 타락입니다. 여러분이 그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이 읽으면 결국 소요리 문답이 다루는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8문에는 완전 타락을 지금 다루는 거죠. 그리고 19문 완전 타락을 다루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야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하면은 칼빈의 5대 강령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칼빈의 5대 강령보다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거의 내용이 칼빈의 5대 강령. 그렇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예요. 즉 소요리 문답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개혁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죠? 완전히 칼빈주의는 안 하면서 그리고 개혁주의도 아니면서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믿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성경을 잘 요약한 문서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그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해야죠. 근데 이제는 뭐 참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는다 그러면서 근데 하는 거나 말하는 거는 전혀 그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소리가 아닌 이런 게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아니 저건 아닌데 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소리나 하면 그냥 아멘.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뭐야 기독교 학생들이 뭐 좀 잘못해 갖고는 그 절에 가 갖고 잘못을 했다나요? 그래서 절에서 스님한테 혼나는데 스님이 올바른 소리를 했더니 그 학생들 신학교 학생들이 아멘 그러더래요. 예. 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그 현실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아멘이라고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정말 예. 네. 하여튼 내가 그래서 야, 참 그 너무 말이 된다 했죠. 예. 네. 완전 타락이라. 지금 그 오리지널 씬이라 그러면은 완전 타락이라는 칼빈의 그 첫 번째 교리,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교리라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오늘 배우고자 하는 거는 완전 타락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 교리를 저희한테 주는데 그 다섯 가지 교리가 어떻게 생긴 거라고요? 알미니언주의, 즉 행위 위주, 인간 중심의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섯 가지 알미니언주의를 갖고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칼빈주의가 그게 틀리다 해서 그 한 포인트 한 포인트마다 저희들이 이것이 맞다 해서 내놓은 게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즉 알미니안주의가 먼저 다섯 가지 포인트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가지 포인트가 됐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일곱 가지를 갖고 나왔으면 지금 칼빈의 7대 강령이 됐겠죠. 그러나 다섯 가지 가지고 나와서 저희가 다섯 가지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갖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완전 타락이다 이런 그 제목들이 붙는데 저는 그 제목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제목도 그렇게 뭐 썩 좋은 제목들은 아닙니다. 좀 약간 좀 혼동될 수 있는 그런 제목들, 즉 제한적 구속 이런 제목은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구속 자체가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한적 구속 그런 말은 아니죠 분명히. 그러나 이런 제목이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잘못된 개념을 갖게끔 이렇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이렇게 제목이 붙었으니까 이제 저희는 뭐 이걸 가지고 해야죠. 그러면 완전 타락이다 했을 때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제가 우리 저 뭐야 새 신자 교육할 때 다 하신 거죠. 완전이라는 단어는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어느 정도로 타락했느냐. 완전히 완전히 이 디구리 그러니까는 조금 타락한 게 아니라 그냥 타락할 대로 타락됐다. 그런 식으로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타락 그런 정도 수준에서 완전히 타락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안 믿는 사람도 사탄같이 타락된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범위를 뜻한다 그랬어요. 범위 수준에서 완전 타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인간됨에 있어서 모든 그 인간됨에 그 범위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타락됐다 이 말이에요. 즉 뭐 인간의 이 뭐 영이나 몸이나를 넘어서서 인간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기능, 뭘 이해할 수 있는 기능, 뭐를 알 수 있는 기능, 뭐 어떠한 그 인간의 기능이든지 모든 것이 다 죄에 물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 타락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저 타락이라 이렇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이 세상 수준의 그 도덕 수준에서 이해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여놔도 이게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완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타락이라는 단어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세상에서도 타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니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타락이라 그러면은 세상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수준의 그 도덕 수준에서 타락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도덕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나쁜 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마약이나 하든지 무슨 뭐 성적으로 막 부패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 그래서 아, 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성경에서 타락은 지금 그런 세상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그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생각에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요. 불교 신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아주 타락된 자입니까, 그 사람이? 우리 보통 생각에?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 도덕에서만 얘기하면은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보다 더 착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사람마다.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타락했지. 너무. 완전히 여러분이 그래서 저 타락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타락된 상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진짜 뭐 파리 새끼 하나 뭐 이 뭐야 상처 안 주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는 완전히 타락된 자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락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도. 왜? 전부 세상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 사고방식이. 어느 정도로 세상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사고방식을 갖고 와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어쨌든 지금 그 이 타락이란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 즉 인본주의나 이 행위주의 인간 중심의 그 잘못된 그 이 기독교의 그 교리들은 완전 타락이라고 안 그러고 부분적 타락이죠. 부분적 타락. 그래서 그들도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타락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완전히 타락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타락이 돼서 아직도 타락되지 않은 기능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즉 완전히 타락된 상태로 태어나서 그 타락된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같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저 이렇게 타락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즉 타락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타락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은 안 하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순종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물고기가 세상 이 저 육지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본질 자체가. 마찬가지로 완전 타락된 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지도 않지만 인정도 안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게 완전 타락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 말고 그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죄가 뭐죠? 말씀을 어기고 지킨 게 아니죠. 그리고 지키되 완전하게 못 지키는 거죠. 말씀을 어기고 지키는데도 완전하게 못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죄의 반대가 뭐예요? 의입니다. 그러면 죄가 말씀을 어기고 지키는데도 완전하게 못 지키는 거라면, 의는 뭐예요?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 사람들도 이룰 수가 있는 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는, 오직 예수님 홀로 이루신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완전한 수준에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날 너무나 많이 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 또 말이 안 되죠. 아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냐? 그렇죠. 그 선이라는 단어도 또 세상에서 이해하는 선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선이냐, 지금 이 얘기죠. 이 세상에는, 세상 수준의 도덕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나는 선하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내가 선하다 생각하니까 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죠. 나중에 나 혼자서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았는데 난 선합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선합니다 이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구절 앞에서 행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선을 행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데 참 선한데. 그리고 자기도 어느 정도 난 좀 선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선한 자로 또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헛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니, 저 사람이, 예,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됐지. 아니, 칼빈주의만 아니면 다 아주 참 온순하고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 헛갈려요. 하나님 앞에서 뭐 도토리 키재기라 그러나요? 한국말에? 예, 그냥 다 비슷해요. 다 악하단 말입니다. 뭐 좀 내가 선하면 뭐 얼마나 더 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완전 타락, 즉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자를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타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왜? 완전 타락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시면 행위 구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완전 타락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런 이상한 개념이나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런 개념은 싹 없어지죠. 왜? 완전 타락인데. 우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인간들은 교만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한심한 모습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는 잘난 줄 안다니까요. 이 자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성경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뭐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거면 세상에서는 잘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 갈 만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속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주니까 이게 속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인정이 되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뭐가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완전이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좀 하나 빼먹은 거는 이 유리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100% 독약으로 담아질 수도 있잖아요. 100% 독약.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타락. 우리가 말하는 완전 타락은 물이 있는데 독약이 한 방울 떨어져 갖고 여러분이 막 저었어요. 그러면 100% 독약은 아니지만 그 독약이 전체에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완전 타락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저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 죽음이다. 이제 퓨리탄 목사님들이 이런 걸 많이 말하는데 목사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아무리 설교하면은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은 뭐 무슨 반응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셔야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와갖고는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그러니까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날 부르네 하고 듣고 나온 거예요? 가능해요 그게?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할 때는 벌써 나사로를 살려놓으시는 거죠. 벌써 살려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으신 게 없이 그냥 나오노라 그러니까 나사로 홀로 그 혼자 능력으로 듣고 나온 거예요? 지금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데 죄로 죽었다 그러는데 그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고 자기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사로야 나오노라 하는 그 명령에는 벌써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그래야 듣고 나오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마가복음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요. 뭐 손이 말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손이 말라갖고 그 예수님이 손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손이 말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을 내놓으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손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은 손을 내놓으라 하는 그 말씀에 벌써 고친 게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못 내놓다가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는 걸 자기가 듣고 그래 그래 내놔야지 해서 쫙 자기가 내놓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믿어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은 영혼이 그래 믿어볼까? 해서 믿어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벌써? 완전 타락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안 하시면 이제는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죽은 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는, 즉 이렇게 죽은 자는,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애들은 왜 생일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일날. 다 죽어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는 다 태어난 후에 기독교인이 되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인인 것 같이 보여지는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은 못하죠. 세례 요한은 그 엄마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거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나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별로. 내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 날이 중요한 날인데 사실 또 그날은 언젠지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또 어떤 분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 몇 분, 몇 초까지도 아는 사람이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잘났다 그랬죠. 전 몰라요. 저는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길이 있나요? 그러나 그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인간적으로 태어난 날은 죽어서 태어난 날 아니에요. 잉태되면서부터 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생명이 답니다. 그게 다예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참 안 됐어요. 네, 그것을 뭐 셀러브레이트를 하고 뭐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이들 얘기하지만 뭐가 대단해요? 죽은 상태인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지옥 갈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자는 전 인류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즉 부패돼서 완전 타락해서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하반부에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죄인다 말합니다. 즉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해도 그건 선이 아니라 죄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이 죄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여러분과 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던 간에 믿음으로 안 하셨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그럼 뭐예요? 죄예요, 죄. 오직 우리는 죄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그래서 그 죄지만서도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되는 거지. 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이게 믿음에서 나와야죠, 그 말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해도 믿음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리면 우선은 먼저 행위 구원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이단이 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듯한 구절들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상반되는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그 정반대로 말씀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쉬운 구절을 가지고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지는 교리를 가지고 어려운 구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긴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구절 같이 구원이 믿음에서 나오고 은혜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래놨는데 그 구절을 하나님이 다른 구절에서 반대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그러면 그런 말이 아니겠네. 이런 결론이 나와야죠, 먼저 딱. 근데 인간은 이게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그런 원죄가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가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와서 왜 다른 소리를 하시겠느냐. 이건 지금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지. 하고 얘기가 돼야죠. 그리고 문맥을 보면 그런 말이 아닌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금방 드러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행위 구원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명령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구절을 여러분이 들으면 이거는 알미니언주의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시면 그게 아니죠. 13절에 가서 계속 읽으면 너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행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행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결국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위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능력으로 영접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12절 읽어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알미니언주의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를 구원한댔으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이 먼저 영접을 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그러면 이건 알미니언주의 같이 들려요 또.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렇게 영접을 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먼저 오셔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이제 내 안에서 사시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믿고 받아들이게 행하신 게 먼저란 말이에요, 지금. 즉 구원이 먼저지 믿음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먼저고 구원이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뭐 너무나 뚜렷한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즉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거보다 이제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율법 안에서 즉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그러면 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런데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행위로 뭐 복을 받.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중하게 지금 가르치느냐? 왜? 이 반대로 믿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행위 구원을 최고의 이단은, 성경이 싸우는 이단은 바로 이거예요. 행위 구원.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요즘은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는 이단이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뭐 집 팔아갖고 이렇게 어디 모여갖고는 예수님 내일 오네 뭐 이러고 있으면 이단이라 그러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누가 그래요 요즘?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런 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혈인 문답의 이 답읍 중에 세 번째부터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근본적인 의가 없어요. 즉 아까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수준에서 완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의 그 상태, 그 근본적인 의가 없어요.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아담의 부패가, 즉 원죄가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넘겨져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으시면 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즉 완전 타락된 상태. 뭐 완전 타락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의가 없다 이 말은 뭐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을 여러 군데 말하는데,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거기서도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반대하는 게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하거나 행동이나 모든 생각이 세상에서는 악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바로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씬이라는 원죄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타락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그 개혁신앙에서는 또 이름을 좀 바꿔갖고 완전 무능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무능력,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있어서 완전 무능력이라 이거죠. 사실 뭐 죄인들도 능력이 있죠.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무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능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세 번째 보고 두 번째 봤는데, 이제 첫 번째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함. 예,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 타락돼서 태어나면서 그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함까지도 갖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듯이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도 모두 다 그런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잉태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아담의 첫 범죄의 유죄함을 갖고 잉태되기 때문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버려야 마땅한 그런 죄인이 된단 말입니다. 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잘 못 받아들이는 교리죠. 왜? 아이 손자 손녀를 보면 아니 쟤네가 어떻게 완전 타락된 인간같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손자는 아닌데.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이런 유죄함을 갖고 태어난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죽잖아요, 그들도. 엄마 뱃속에서도 죽어요. 그들이 죄인이 아니면 왜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죄인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는 아이 뭐 그런 소리 이건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즉 성경의 근거를 하여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애가 죽어. 죄도 죄 아래서 지금 심판 아래 노인 아래 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내가 잉태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거라. 완전 타락에서 잉태되는 거. 완전 타락된 상태로 내가 태어나는 거죠.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이 타락된 상태의 그 sinfulness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원죄로 인해 나오는 모든 범죄. 즉,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들은 꼭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서 그래서 죄를 져서 비로소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잉태되면서부터 죄인이래서 이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건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짓게 밖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 아이도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면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이 아이도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의 고백의 중심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걔도. 그래서 지금 태어나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 태어나는 모든 자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들은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뭐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완전 타락된 인간이 즉 저렇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처럼 받아들이기 싫은 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이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에? 애가 지금 그냥 꼭 귀여운 애가 태어나는데 이 죄인, 이 죄, 이게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 그러나 이걸 받아들여야 이제 기독교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기서 걸려요, 사실은. 다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좀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건 인정하죠. 그러나 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라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완전 타락만 인정이 되시면 사실 칼빈주의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인정이 안 돼요. 여기서 문제예요. 제가 좀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이네요. 또이 수요일 날. 여러분 그 뭐야 감사절 바로 전날이라도 괜찮죠? 모이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갖고 다못 끝내겠는데 제가 그러면 요것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이거 좀다 끝내고 좀뭐 종강 파티도 한번 하고 그러고 마치겠는데요. 그리고 참 어제 당회에서 여러분하고 얘기한 게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7월, 12월 뭐 이렇게 성경 공부 쉬는 거 없이 그냥 계속 하는 걸로. 그러나 한 달에 한 주, 즉그 성만찬이 있는 주는 완전히 다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7월 달, 12월 달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우리 한 달씩 그냥 쉬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없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원죄하고 그 연관이 돼서 제가 한마디만 더 오늘은 그냥 그것만 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이 한국 분들하고 얘기할 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죽은 그 사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사건이 즉 십자가의 그 피가 그들이 믿고 있는 거는 이 원죄만 해결을 하는 걸로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짓는 죄는 나의 회개와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원죄도 해결하고 내가 또 짓는 죄도 다 해결을 하시는 거지. 원죄만 해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원죄는 이제 해결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이 죄는 이제 이거는 내 책임이에요, 이제.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하고 선한 행위를 더 열심히 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걸로 이야기가 되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분에게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해 본 분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 중에 평화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 죽으면 천국 가냐? 항상 불안해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잘못된 이해가 올까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지금 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겠죠. 제가 요거 그냥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19문 다음 주에 어떻게 끝내고 안 되면은 요 18문만 제가 남은 거 좀 끝내고 뭐 11월 달부터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이 지금 십자가만 아니라 또 완전한 의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락된 상태의 죄됨과 비참한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 모든 죄됨과 모든 비참함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 부분적 타락이라는 것이 부분적 타락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분적인 것을 해결하시는 걸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서 이거는 해결하셨는데 이거는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알미니안주의거든요. 부분적 타락. 굉장히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세요.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래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33년의 완전한 의로운 삶으로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 100% 다 완전하게 해결이 됐다는 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20문부터 가면 이제 이렇게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경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른 진리, 참 진리를 저희가 알아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ignore한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놓인 저희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타락된 또 그 죄의 유죄함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해방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음을 더욱 깨달아 참으로 자유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욱 우리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